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라,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 한 나라만 해도 한 해 동안에 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사용되는 돈이 수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거의 뭐 빌리언에 가까운 사실 그 돈들이 다이어트 용품, 다이어트 어떤 식재료 이런 거에 쓰인다고 하지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난 이제 탄산 음료를 끊겠다, 빵을 끊겠다, 뭐 밥을 끊겠다, 두부만 먹겠다, 브로콜리만 먹겠다, 뭐 토마토만 먹겠다, 별 다양한 다이어트들이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의 80% 아니면 어떤 통계를 보니까 90% 정도 가까운 실패율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결심은 사실 자주 무너집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면서도 또 무너지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결단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고민은 어디 있을까요? 인간은 아무리 결심하고 또 노력해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죄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연약한 죄성을 가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좋아하며 어떤 때는 너무나도 죄를 짓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죠. 욥의 고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즉 순전할 수도 없고 정직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민했던 바로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론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현실적으로 이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순종하면 지켜주시겠다라고는 말했지만 현실적으로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그들이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에는 실패해서 징계를 당하게 되며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나중에 징계가 오니까 이 어차피 징계가 올 것 같으면 야, 이 말씀 지키려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이 있는가? 그냥 세상으로 넘어지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나에게 유익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래나 저래나 죄 짓는 것으로 다 정착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애쓰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다가 넘어지는 것, 그것과 그냥 자기에 있는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말씀에 넘어지는 것, 죄를 짓는 것, 이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욥의 고민이 이것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 해도 환경과 어려움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 또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서 보듯이요, 자식들이 아무리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진지하면서 또 농담으로 또 헛소리에서 마음속으로 분명히 죄를 지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자녀들이 마음으로 지었을 죄에 대해서 그 수만큼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욥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그가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사실 자기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죄인가?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은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나가 있는지, 연약하고 어려운 그 죄성이 그 안에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들이 보게 되죠.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욥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 있고요. 자, 6절부터요, 욥기는 엄청난 비약을 하게 되는데요. 욥기의 저자가 카메라를 이 지상에서 계속 욥을 비춰주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이 하늘을 향하여서 옮겨서 비추고 있는 장면의 전환이 보이죠. 하나님 앞에서 욥의 문제가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지 지금 이 성경의 그 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6절에서 7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참 흥미로운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직책이 무엇인가? 사탄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 했습니다. 사탄의 직책이 요즘 쉽게 말하자면 형사나 검사와 같은 역할인 거죠. 인간이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고발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사탄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참소하는 자죠. 참소하는 자. 하나님, 저 사람 보십시오. 저 사람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 죽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죄가 저렇게 많습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이 참소자 혹은 고발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이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9절에서 10절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에 대해서 고발하고 참소하는 내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10절 중반에 보시면 처음부터 보시면 주께서 그와 그 집을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 산울이라는 건 뭐냐면요, 살아있는 나무를 울타리처럼 이렇게 딱 빼곡하게 돌린 거예요. 우리 미국도 주변에 가다 보면 잘 사는 집들 보면은 그냥 조그만 이 펜스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 나무들로 이렇게 집 주변을 쫙 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도록 지금 욥의 모든 재산과 그 집이 이 산울로 살아있는 나무들로 이렇게 빼곡하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지금 사단이 하는 말에 좀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욥을 고발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몇 날 며칠에 욥이 다른 사람들 몰래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그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차원적인 거죠. 욥이 이렇게 훌륭한 신앙 갖는 거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의 생명과 재산을 너무나도 끔찍하게 지켜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그가 한 말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지금 사단은 자신의 의도치 않게 신앙의 지금 진술을 어떻게 보면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넘치는 재물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참신앙인, 정말 내 믿음이 진짜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징계하시고 우리를 정말 벌거숭이로 만들어 놓으셨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전하며 또 악을 떠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참신앙의 모습을 가늠해 준다는 것이죠. 사단이 말한 바른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리 부당한 방법으로 대우한다 하셔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사단이 의도치 않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바른 신앙이 뭔지를 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사단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 대해서 참소할 때 하나님 저 아무개 성도 저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거 주님이 저의 인생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은 내가 준 그 모든 복을 다 내가 다시 거둔다 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수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와 양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사단이 하는 일이 오늘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사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하나님 잘 믿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고발하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아니더라도 내 배우자나 내 자녀나 혹은 내 가족 중에 혹은 내 자신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갑자기 가져가세요. 이해할 수 없는 질병들이 몸에 찾아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또 몸 가운데 어떤 이상이 발전하고 또 암진단을 받고 때로는 잘 나가던 비즈니스가 어느 날 갑자기 흔들거릴 때도 있어요. 뭔가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항상 잘 지내고 있던 관계들이 갑자기 좀 엉켜질 때도 있고요. 서로 좀 이렇게 미움이 날 때도 있고요. 좀 밤에 잠 못 잘 어려운 문제들이 막 이렇게 우리 안에 솟아날 때도 있어요. 자,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들을 하나하나씩 거두어 가신 그때도 우리 참소자, 고발자인 저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나갔을 때 주님 적어보십시오. 여태까지 저 사람이 주님 사랑한 건 주님이 주신 것 때문입니다 라고 고발할 때 그때에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과 고난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깊이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벌거숭이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하고 정직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죄에 대해서 민감한 모습을 갖는 것.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삶의 모습은 없는지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다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주님을 향하여서 순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자세, 오늘 그러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